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12월 31일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고통스러운 어려운 한 해를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 3장 1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논란이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16절 말씀까지 예, 읽었습니다. 제가 예, 금천에 있다 보니까 강남교회 갈 기회가 이렇게 자주 있고 목사님 뵐 기회가 이렇게 자주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최근에 와서 만날 때마다 박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2015년은 정말 목사님 생에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참 목사님이 이렇게 그리 말씀하실만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재판도 이렇게 무죄 판결을 이렇게 받으셨고 물론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변호사님이 변호를 잘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목사님 죄가 없으니까 무죄 나올 수밖에 없는 재판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그 올 한 해 이렇게 10대 뉴스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또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2016년 한 해에 이렇게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이제 이루셨는데 그 마르크 도브드로프 그 합창제에서 또 최고상 받은 거나 또 미국 칸타타 이렇게 25개 도시 하면서 10만 명에 가까운 미국 사람들 또 1100명에 가까운 미국인 목회자분들 그분들 중에 이번에 아마 달라스 수양에 한 200여 명이 이렇게 오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목사님이 전 세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채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도 뭐 그다음에 남미, 북미, 아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 몇십 명씩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0대 뉴스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인도 같은 데 일어나는 그 마인드 강연 그 길 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10대 뉴스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정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까지 심지어 어제 그 이현목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그 태평양,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구원을 받고 또 최근에는 특히 이제 이 우리를 대적하는 입장에 있던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막 계속 그동안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마음을 열고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경 공부 모임이 형성되고 그리고 지난 대전도 집회 때 이제 그 대만의 오영수 목사님이 대만에 있는 그 우리 선교에 속하지 않는 기성교회 목사님들 다섯 명하고 장로님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왜 그때 한국에 이렇게 오셨느냐 하면 대만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오영수 목사님하고 몇 년 전부터 이제 교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적으로는 이 복음이 너무 분명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대만에 와 있는 한국인 다른 선교사들 기성교회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 그러고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갈등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아 내가 이럴 게 아니고 한국에 직접 가서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보고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 혼자 오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질까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주변에 그 있던 몇몇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리고 장로님도 유력한 한 분 모시고 이렇게 딱 한국에 와서 딱 첫날 참석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자마자 이분들이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대만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신학교도 운영하시고 그래가지고 자기 산하에 있는 그 교회 하나를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맡기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늘 어디 새들어가지고 이제 살다가 예배당도 생기고 성도도 더 불어나오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도 어디 그런 교회 하나 안 생기나. 예. 네,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 지금 그 대만에 이제 우리 그 오종환 목사님이 그쪽에 이제 마인드 강연 겸 집회를 가셨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들 수십 명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 받고 난 뒤에 이분들이 확실히 이제 그 복음이 없는 교회하고 분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단시하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싸워나갈 것이냐. 지금 그 단계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 진짜 이렇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 정말 2015년 한 해 참 행복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은 2015년만 최고 행복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2014년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2013년 지금 보면 해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뭐 지금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이제 목사님 이야기 안 하셔도 전 세계 뭐 어디를 가도 이렇게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우리가 뭐 누구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은 목사님은 이제 벌써 뭐 10년 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처음부터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 그전에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행복한진만은 않았을 것 같은 게 막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뭐 대적도 있고 참 그랬는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날 기회를 주셨는데 그전에는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뭐 위치도 있고 교회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고 이제 그런 속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이제 제가 망하고 시험 들고 도망가고 불신하고 뭐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여간 뭐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77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87, 97, 2007, 2017년 되면 이제 만 40년 되고 그리고 1985년도에 성교학교 들어갔으니까 95년, 뭐 2005년, 2015년 지금 만 30년 세월인데 하나님이 이제 제게 있는 걸 다 뺏어가시고 다 무너뜨리시니까 이제 남는 거는 밑바닥에 드러나는 거는 이제 불신밖에 없고 대적밖에 없고 망한 거, 부끄러운 거, 뭐 진짜 이제 그런 것밖에 강박한 것밖에 없는데 하여간 형편적으로라도 이제 그렇게 딱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제가 목사님 마음을 어떤 때는 이해를 할 것 같고 어떤 때는 이해를 못 할 것 같고 그럴 때도 참 종종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저는 그전에 늘 목사님이 아 저런 믿음이 있는데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목사님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데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목사님 저렇게 영적이시면 나는 그렇지 못해.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작용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니까 아 이게 목사님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이미 19살 때 목사님 자신이 망한 사람으로 악한 인간으로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다 버려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오셨구나.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딱 그 퀘스천 마크가 아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말씀 속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해마다 항상 가장 행복한 해였다. 가장 놀라운 해였다. 가장 축복된 해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조건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아니라 목사님이 한 해를 예수님으로 살아오셨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움이든, 뭐, 핍박이든, 대적이든, 예수님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예수님으로 만나니까 모든 걸 승리로,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이렇게 살아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금천에 작년 이제 3월 5일 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간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 날들 이렇게 쭉 생각해보면 정말 물론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또 연결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개척교회로 이제 시작하니까 없던 뭐 이제 자동차도 생기고 하나님이 올해 가기 전에 또 우리 그 프로젝트라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사고 또 그 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살림살이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방송 앰프까지 이번에 이제 다 바꾸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안에 참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제 신앙 속에 일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내 자신으로는 살아 그 지금 생각을 해보면 늘 주님의 역사 속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항상 거기에는 늘 제 자신이 조금씩 조금씩 늘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악하고 추하고 막 이런 저는 버리고 싶어 했지만 은혜 입고 믿음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한 나는 항상 그 마음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제 경험이 나오고 제 지식이 나오고 제 방법이 나와가지고 이제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날 때부터 이제 이 사람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구걸 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전에 사복음서에 있는 베드로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보면. 그 전에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도 맛보고 능력도 맛보고 예수님의 신령한 세계도 경험하고 믿음도 이제 경험했는데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문제하고 어떤 형편하고 부딪힐 때 베드로 신앙 속에 베드로 마음에 베드로가 자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어떤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 쭉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네가 아니다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제 그 말씀이신데 자기가 비워지지 않고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아, 나도 성령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나도 성령으로 고백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뒤에 뭐가 튀어나오느냐 하면 베드로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걸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있다가 주여 결코 이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부딪힐 때 베드로가 자주 나왔거든요. 베드로가 나타나고 베드로 생각이 나오고 베드로 판단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보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베드로 마음에서 베드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오더라는 거죠. 3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이제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좋은 거 아무것도 없지만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 한 분이 살아계셨다는 거죠. 그래, 제가 그전에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읽고 이제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시험이 들었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강남에 있는 동안에 목사님 그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제가 책을 여러 권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이제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읽을 때는 아 이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형편적으로라도 제게 있는 걸 다 무너뜨리시고 뺏어 가셔가지고 다 뺏기고도 하고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남는 거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망한 것밖에 없는데. 그 위치에서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내 마음 속에 너무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아,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럼 뭐 제가 베드로 같다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신앙 속에도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게 막 너무 제 마음에 분명하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 하면은 얼굴만 다른 예수 그렇게 거기 나와 있어요. 얼굴만 다른 예수.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얼굴만 베드로지 속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모양으로 보고 아 베드로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베드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베드로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몰려들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로 말해서 얼마나 신령하고 그러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를 하시느냐. 그런 생각이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하는 걸 베드로가 딱 보면서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를 신앙을 이끄시면서 바로 이제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자 했느냐 하면은 껍데기만 베드로지 그 속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다 무너뜨리고 피우시고 베드로를 버리게 하셔서 예수님 한 분만 살아계신 그리스도, 베드로, 예수님 한 분만 살아있는 베드로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베드로의 생애를 크게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베드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뭐 100%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따라서 이제 살아왔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어부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이로 이제 잔뼈가 굵어서 살아온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100% 베드로 생각이고 베드로 경험이고 베드로 판단이고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뜻을 따라 살아온 거죠. 그러던 그가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이 아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말씀 속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더불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그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대화하는 걸 또 가장 가까이서 이제 베드로가 지켜봤지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은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론 뭐 몇 발자국 못 걷고 빠지긴 했지만 그나마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그 결과가 누가복음 22장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닌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학교 이제 성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졸업을 한 게 아니고 F학점을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낙제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한 베드로. 그래 그 기간 동안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말씀을 경험했고 믿음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누가복음 22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겠다든지 버려야 되겠다든지 예수님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에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 자기도 고난받고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자기도 감옥에 가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자기도 순교할 각오를 가진 그런 베드로였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대부분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집 안에까지 들어갔거든요. 그 문지기를 통과해가지고. 그래 왜 베드로는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기가 한 말도 있지만 그걸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성경이 재밌고 놀라운 게 그게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우리 성경 신명기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는 이야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씨를 섞어 뿌리지 말고 섞어 짠 옷을 입지 말고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이제 소를 쟁기로 가지고 논을 갈거나 밭을 갈 때 소면 두 마리 소를 사용하거나 이제 결의라는 거는 두 마리 혹은 네 마리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면 나귀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섞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보면은 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뭐가냐면 빼앗긴다. 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죽도 밥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 두 번째 단계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베드로의 생각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도 있지만 베드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섞여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면 그걸 다 무너뜨리시고 그게 전부 실패로 돌아가고 그게 전부 다 이 말씀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걸 전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지난 제 신앙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 오랜 동안 있으면서 많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항상 그 예수님의 역사 속에 그 말씀 속에 그 은혜 안에 보면은 제 생각도 그게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 추하고 악하고 그런 생각은 버리려고 하지만 저도 나도 이런 은혜를 입었어. 그래도 이런 믿음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저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옛날에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거 다 뺏어가 버리니까 다 무너뜨리니까 이제 할 말이 없게 됐는데 그러니까 말씀도 있지만 내 생각도 항상 따라 붙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게 항상 저도 이렇게 남아가지고 항상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제가 악한 인간이 되고 망한 자가 되고 실패한 사람이 되니까 뭐 베드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오미에 대한 말씀이나 타황자에 대한 이야기나 전부 이제 성경은 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아, 내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그런 제 신앙을 정확하게 보시고 오래전부터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 마음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받을 만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제가 1989년도에 제주도 있을 때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역 나간 지 이제 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안동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주변에 다른 교회들이 없던 시절이니까 성경 공부가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때 이제 제가 의성, 그 안개, 심지어 그 탐리, 금성, 그리고 봉화, 영주, 지금 이제 문경 옛날에 점촌이라 그랬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쫓아다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하면서 2년 만에 제가 제주도로 갔어요. 2년도 채 다 못 채웠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저를 거기 보내실 때는 자네 평생 그 안동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라. 예, 하지만 이제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우리 교회가 사역자 이동이 있는 교회인데 오래 있으면 한 5년 안 있겠나. 항상 생각이 따라 붙어요, 그렇게. 그 제주도 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형제 자매들이 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은사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목사 안수 받고 한 3개월쯤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때 대구에서 집회가 있어요. 갔는데 아직 그때 머리에 바른 기름이 다 안 날아가고 아직 바짝거리고 한참 남아있을 텐데 마음에 목사님 주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네하고 나하고는 길이 다르다. 자네 언젠가 나를 대적하고 떠나갈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때. 그때가 8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그럼 요즘 같으면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왜 길이 다릅니까? 들고 나가서 이제 물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마인드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저 목사님 무섭기만 하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 내 생각 속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왜 길이 달라? 목사님도 복음을 위해서 나도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복음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왜 교회를 떠나가? 떠나갈 사람이 뭐 하려고 직장 버리고 예수님 이렇게 따라왔겠어? 이제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어떤 일이 잘 되고 난 뒤에 목사님이 꼭 그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자네는 일이 안 되고 막 어렵고 망하고 막 실패하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셨으면은 형편하고 맞으니까 아 그런 건데 일이 잘 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었다. 자네는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예 뭐 그렇죠 하지만은 왜 그러시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그 내 안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찾아봐도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의 마음이나 목사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내보면 자기가 세워져 있고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자기 경험이 살아있는 마음에는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목사님이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도 15살까지 농촌에 살았으니까 농사 짓는 걸 옆에 가까이 보고 봤지요. 그 농부는 그냥 아무 밭에나 아무 논에나 씨를 안 뿌리거든요. 추수를 하고 나면은 논이나 밭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잡초가 올라오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농부는 그걸 파서 뒤집으면은 햇볕에 이제 뿌리가 드러나가지고 잡초가 다 죽고 마르고 그 다음에 그 흙덩어리를 다 깨뜨려서 이제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만든 다음에 잡초를 전부 제거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제 신앙 속에 뿌리셨는데 내 마음에는 항상 그래도 내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잡초처럼. 내 판단이 남아있고 내 경험이 남아있고 내 지식이 남아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을 했지만 항상 베드로가 베드로 생각이 베드로 판단이 베드로 경험이 베드로가 남아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순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닭이 두 벌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베드로가 보니까 가장 뭐 가론유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베드로가 이제 누가복음 22장으로 끝이 났으면 비극이잖아요. 비극. 예? 비극이잖아요. 한 2년 전에 윤종수 목사님이 수양회 때 오전 B씨가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 제가 한번 강남에 있을 때 그 김복원 형제님 구역의 구역장인데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그 형제님이 간증을 하더라. 자기 자매가 그 전에 수양에 갔다 와가지고 막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막 간증을 하니까 마음에 약간 시기가 올라오더래요. 왜 자매가 너무 은혜 있고 막 행복해하고 싶어. 야, 나도 저 은혜 입어야 되겠다 싶어. 자기는 그 차수 못 가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윤종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럽고 화가 나더래요. 박 목사님 너무하신다. 우리 목사님 너무하신다. 어? 아니, 복음을 위해서 사하라 사막에 피를 뿌리고 아프리카에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데 왜 그걸 다 뺏어? 어? 다 뺏어가지고 계속 뺏고 또 뺏고 또 뺏어가지고 어? 마지막에 이제 부사역자로 갔는데 그것도 다 뺏어가지고 왜 쫓아내? 막 그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윤종수 목사님이 그 마음을 알기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시험 듭니다.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카드라는 거죠. 아유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끝까지 다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과연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는구나. 인간적인 걸 용납을 안 하시는구나. 인간적인 걸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만 세워가시는구나. 그 간증을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차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반 동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르긴 하지만은 장모가 있는 걸 보면 마누라도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모르는 걸로 끝이 나서 옛날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면은 비극이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은 끝이 안 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교회 안에 오랜 있는 세월만큼이나 내 자신 안에서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은데 그게 제 신앙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고 다 뺏어가니까 저는 완전히 생각하기를 나는 사역은 고사하고 나는 이제 신앙도 실패했다. 신앙도 끝났다. 내가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그 성경에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사랑하는 걸 하나하나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뺏어 가시더라고요. 라헬도 뺏어가시더니만 이제 라헬이 낳은 요셉 하나님 뺏어가시고 또 나중에 기근이 와서 흉년이 와서 양식을 사러 아들들 보냈더니만은 시몬 볼모로 잡히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막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서 안 내놓으려고 막 그렇게 발부둥을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야곱의 아들들하고 야곱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너가 양식만 얻어왔으면 됐지. 뭐 하려고 총리 앞에 가가지고 뭐 동생이 있니 없니 가족사를 이야기해가지고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막 형들도 속이 뒤집어지고 불편한 거죠. 아니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요리조리 자꾸 물으니까 우리가 묻는 대로 대답해야 되죠. 그러면 대답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 보고 어쩌라고. 베냐민만 내줬으면 우리가 벌써 두 번 갔다 와고 이렇게 쫄쫄 안 굶고 우리 다 안 죽을 건데. 아들들하고 막 아버지하고 싸우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진짜 베냐민을 내놓더라고. 그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전부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남은 노년을 요셉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복된 사람 또 아들이 그 애굽의 총리, 말만 총리지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잡뿐이다. 나는 껍데기만 내가 왕이지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양식의 주림만 구하고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그 영광 속에서 영화 속에서 행복하게 지금 살려게 하려고 야곱을 옮겨가게 하려고 야곱의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뺏어가시는데 야곱은 그걸 고통으로 여기고 슬프로움으로 여기고 괴로움으로 여기더라는 거지요. 그래서도 제가 구원을 받고 오랜 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내 인간적인 내 마음 안에서 보니까 물론 제가 뺏겼던 그것도 뭐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 왜 줬던 걸 뺏어갑니까? 세상 사람도 줬다 뺏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고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줄 때는 왜 주고 부를 때는 뭐 하려고 복음 전하러 오라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왜 27년 26년 사역이 다 이렇게 망가져야 되고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돼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으로 가득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타나기까지 누가복음 22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와서 딱 보니까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한 거는 실패로 끝나야 되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 번 나를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베드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부인 안 하고 예수님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결국 예수님보다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맞았잖아요. 성경 말씀보다는 예수님은 다른 무엇을 보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기를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었다.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잡혀가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맞는 게 되고 예수님이 틀린 사람이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를 버립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그래 제 신앙 속에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싸워주시고 책망하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자 한 곳이 얼굴만 다른 예수 껍데기만 사람이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는 신앙의 세계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인간은 무너져야 하고 버려져야 하고 인간은 그 생각은 잡초가 제거되는 것처럼 제거돼야 하는 게 너무너무 마땅하더라는 거죠. 제가 금천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행위적으로 제가 뭐 옛날보다 더 뭐 성실하거나 온전하거나 그래서도 아니고 또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속 연결이 되거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 신앙 속에 나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세우셔서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 생각이 제 판단이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도 아, 이 사람은 어렵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사람 만나면은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안 되고 마음을 닫고 있고 그렇지만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왜? 예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기 전에는 내가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됐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래야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된다 그러면은 진짜 누구 말대로 뭐 천지가 뒤집어 천하 없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진짜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조금 멀리 보니까 지금 당장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와서 세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나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그걸 이제 하나하나 부딪혀보고 경험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우리 서울 지역 사역자들이 이제 준비하러 모였는데 교제를 해주시지만 목사님 저에게 꼭 개인적으로 교제해 주시는 것처럼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자네가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 내 인간적인 생각 내 판단하고 아이고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쫄딱해가지고 이제 금천에 겨우 와가지고 이제 인간적으로 겨우 다시 사역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조금 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종을 통해서 내가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다면 나는 성령이 가장 충만한 사람이 맞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거짓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거는 그 전에 그걸 받아들였던 그 결과가 다 실패로 끝나고 망하는 걸로 끝나고 다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연계 자매님들에게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목사님처럼 정말 우리 자신이 악한 걸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대적하는 것밖에 없고 거스리는 것밖에 없고 우리가 다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랬으니까. 그거 인정하고 우리가 2016년 한 해 이제 예수님으로 살면 우리도 목사님처럼 2016년 한 해 가장 행복한 해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이제 나타나고 우리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오시면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고 무슨 형편이든지 예수님으로 부딪혀 나가며 오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베드로가 자기는 실패한 사람으로 망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람으로 무너지니까 이제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린 것이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탄은 너무 간교해가지고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신앙이 될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자꾸 우리 신앙 속에 예수님이 아닌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내 판단이 나오니까 신앙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2015년 한 해 우리 선교회를 또 목사님을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행복한 한 해로 축복해 주셨다. 가장 놀라운 한 해였다. 이제 2016년 마지막에 가면은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놀라운 한 해였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면 뭔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결국 뒤를 돌아보면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그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하고 영광이었고 또 우리 앞에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연말과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2015년 한 해를 목사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이 선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해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발을 디뎌 나가게 하셔서 정말 우리는 다 내려앉고 우리 생각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열매를 맺게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